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월 첫 번째 주부터 그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해 겨울이니까 정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종말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아니고 좀 더 지나서 1992년인가요? 그때 담일 선교에서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참 막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그날 밤에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면서 같이 근무 서고 있는 병사에게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 그러는데 오늘 진짜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단체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말에 관한 예언과 종말에 관한 기대와 종말이 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냐면 200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주님이 곧 오실까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예언을 했고 심지어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까지 담임 선교회처럼 예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많은 예언 중에 여태까지 단 하나도 맞지 않았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주님이 오실 날을 예언했던 어느 단체에서는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자 주님은 사실 공중에서 이미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재림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둘러대는 어떤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그런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종말에 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참된 소망과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건전한 신앙입니다.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독교를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직선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는 직선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기독교에 굉장히 뭐 없어서는 안 되는 큰 근본적인 신앙인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종말도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그런 건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와서 이 땅에서 가장 기독교에 피해를 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 의심하게 만드는 종말이 마치 건전하지 않은 신앙처럼 생각되게 만든 것이 이단이 이 땅에서 해온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특히 묵시문학 어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종말과 그 징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상상력을 구사해서 현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 뭐 메시아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세계 파멸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면 이 악한 세상은 당연히 파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징조연연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더 이상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더 나아가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리스트를 쭉 살펴봤어요. 제가 종말에 관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전했나. 그래서 살펴보니까 두 번 전했더라고요. 한 번은 작년 대강절 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전했었고, 또 한 번은 올해 사순절 기간에 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두 번 전했더라고요. 두 번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똑같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본문에 따라서 관점과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37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본문이 좀 길면 이렇게 반만 성경 봉독자가 읽기에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읽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너무 길면 읽기 힘드시고 또 듣는 분도 너무 길면 중간에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은 번개와 같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흔히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다. 뭐 재림 예수가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혐오맹랑한 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서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처럼 번개가 번쩍하며 이쪽에서 저쪽에 순식간에 뻗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뭐 겨자씨의 비유 이런 것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단번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셔서 종말의 때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셨고 또한 사람들을 세워서 종말의 때 합당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순식간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또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낮과 밤에 동시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헷갈려서가 아니라 낮과 밤에 동시에 임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한낮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아마 한밤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동시에 임하시면 어떤 곳에서는 낮에 밭을 갈다가 어떤 곳에서는 밤에 잠을 잘다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번개같이 비침같이 오신다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번쩍 치면 번개가 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이제 이미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 우리가 평상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종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을 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막 때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리 징조를 논한다 할지라도 여하튼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몇 시에 오시니? 그때 다 같이 기도원에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게 이렇게 뭐 시장 보다가도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준비하다가 그 날을 알아서 결정적인 날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늘 항상 그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이 말은 뭐 흔히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언제일지 그 때와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선생님이 시험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내가 쪽지 시험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언제 볼지는 모른다. 그 말은 무엇이죠? 매일 준비하고 시험 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10월 20일 날 쪽지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다가 10월 19일 날 당일치기로 열심히 공부하겠죠.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쪽지 시험을 볼 텐데 언젠가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매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약삭빠른 학생이 선생님이 언제 시험을 볼까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언제 시험을 봤는지 뭐 선생님의 일정은 어떤지 언제 안 피곤하신지를 막 계산해서 선생님이 10월 20일 날 시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서 솜을 퍼뜨리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볼 때 그가 추측한 날이 선생님이 계획한 날과 똑같은 날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학생은 선생님이 원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행동일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전혀 어긴 행동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때와 그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나 준비하지 못한 처녀나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처녀들 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이 몇 시에 오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열 처녀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지불식간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1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집착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살아가고 한 발은 주님의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 또 갖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세간에 앉아있다가 그것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마태처럼 뒤돌아오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4절에 35절에 보면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삶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의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 어느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와서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수년째, 수십 년째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귀한 도구지만 사형리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영접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언함으로 그 뒤에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그냥 지지 않아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한국 사람은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 사람이 물어보니 어쩔 수 없어서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랬을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는데 구원 받았다는 확증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수십 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그 직장 동료가 같이 수십 년을 직장 생활했으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공동체의 믿음도 아니고 믿는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고도 아니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선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 좋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함께 밭을 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순간적이지만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미 데려감을 당하기로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생활하다 보면 제일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대명사처럼 악명이 높은 것이 DMV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DMV도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예약을 해놓으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예약한 시간에 뭐 한 늦어도 10분, 15분 안에 접수를 해줍니다. 물론 접수하고는 좀 기다려야 되지만. 내가 예약 시간을 잡아놓은 사람과 예약 시간을 잡아놓지 않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예약 시간 잡지 않고 가는 사람은 아이고 나 오늘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될까,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DMV에 가지만, 예약 시간을 잡아놓은 사람은 나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가면 곧 내 차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없이 DMV를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천국을 두려움이 아닌, 종말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대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대망의 순간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시 종말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어야 하고, 과연 종말은 나에게 소망인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은 분명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순한 끝이 아니라 파괴의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종말이 두려움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이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사람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초대교회 삶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말이 있는데 마라나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이 오심을 고대했던 그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생의 복도 아닌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어느덧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파괴의 의미를 가지고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 맛을 잃고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지금 이곳에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빛을 낼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지나온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오랜 생활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우리도 역시 수천 년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혹시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것은 그들은 모두 하루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는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을 지켰던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신앙,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종말의 신앙,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